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을 방문 중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7일 리용호 외무상을 면담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상호 관심사와 더불어 유엔의 대북 지원과 북한에서 유엔 기구들의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6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면담했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내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경이 충돌해 시위대 수십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는 7일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거리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타이어 등에 불을 지르며 이스라엘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과정에서 적어도 시위대 31명이 이스라엘군이 쏜 실탄과 고무탄 등에 맞아 다쳤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에 새로운 몇 개 대대를 배치하는 등 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을 대비해 추가 병력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규탄하며 인티파다, 즉 봉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6일 자국주재 외국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오늘 시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동부 데이르엘조르에 남아있던 IS를 격퇴하고 이 지역을 해방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리아에서 IS가 통제하는 지역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국방장관이 시리아 내 테러 분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유프라테스강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시리아 내 기지 두 곳과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설치된 화해센터, 상황 통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이 난민 할당을 거부한 회원국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세 나라가 난민 할당에 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들 회원국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이들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아 다음 조치로 ECJ 제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가 난민 할당제가 오히려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폴란드 정부 역시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 시리아 내전 사태 등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난민들이 대거 몰려오자 회원국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에 반발하며 난민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체코는 할당된 2,000명 가운데 12명만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들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6일 러시아 중부 니지니노 부고로드 지역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출마 선언을 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연임할 경우 6년 임기를 마치는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3연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총리로 물러난 뒤 2012년 대선에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중국에는 1년 365일 다른 종류의 차를 마셔도 죽을 때까지 모든 차를 마셔보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차를 즐깁니다. 그래서 중국을 차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차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대의 차밭을 보유한 중국이지만 이제는 커피의 나라라고 바꿔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중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유행하면서 커피 소비 증가율이 매년 15% 가까이 늘어나는 세계 2위의 커피 시장으로 발돋움했는데요. 2020년에는 중국의 커피 소비량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커피 전문 업체인 미국의 스타벅스가 중국 상하이의 최고 번화가에 축구장 절반 크기의 매장을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전문 매장으로 이곳에서 커피 추출 과정부터 최고급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 커피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음료 문화가 차에서 커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첫 곡으로 Faith Hill의 This Kiss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All I wanted was a white knight with a good heart, soft touch, fast horse. Ride me off into the sunset, baby, I'm forever yours. It's the way you love me. It's a feeling like this. It's centrifugal motion. It's perpetual bliss. It's that pivotal moment. It's unthinkable. This kiss, this kiss. Unsinkable. This kiss, this kiss. You can kiss me in the moonlight, on the rooftop, under the sky. Oh, you can kiss me with the wind while the rain comes pouring inside. Oh, kiss me in sweet slow motion. Let's let everything slide. You got me floating. You got me flying. It's the way you love me. It's a feeling like this. It's centrifugal motion. It's perpetual bliss. It's that pivotal moment. It'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번째 대선 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지역에 금지했던 석탄 난방을 다시 허용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에 세계 각국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가까이 예루살렘은 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것으로 인정하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 정책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건데요.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과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당사국인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사관을 이전할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분쟁 상대방이죠. 이 팔레스타인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결정을 했다면서 인티파타, 민중 봉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7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반미 시위에 나섰는데요. CNN 방송 등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 문제로 결집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 결정의 정당성을 유엔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8일 이 문제를 다룰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서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서 8개 나라가 비상 회의를 요구한 데 따른 건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에서 다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화 노력을 저해하는 어떤 일방적인 조치도 반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우방 국가들도 이 비판에 동조하고 있다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미국의 중립을 위반했다면서 무엇보다 평화 정착 노력을 확실히 부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6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서 예루살렘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평화 정착 과정에 굉장히 헌신적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이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아,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결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백악관 관계자가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할 일이란 대선 공약을 말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담화를 발표할 때 역대 대통령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문제를 공약만 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대선 공약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 공화당 주요 기반인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계 그리고 친이스라엘 유대계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인들의 반응도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은데요.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가 실시한 설문응답자 가운데 63%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1%였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 집단 안에서도 찬반 여론이 반씩 갈린 걸로 주요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또 나온다는 소식이네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번째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6일 중부 도시인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대통령에 출마하려 한다고 말했는데요. 내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총리직을 번갈아 맡아온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오는 2024년까지 모두 24년을 러시아를 이끌게 됩니다. 29년 동안 집권했던 옛소련 공산당 스탈린 서기장에 이어서 두 번째 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주요 현지 매체들과 외신들은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상대할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는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에서 있긴 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85%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옛 소련의 위상을 회복하게 해줄 강한 지도자를 바라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원하는 걸로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나마 푸틴 대통령의 반대 여론을 모으는 구심점이었던 이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반정부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여러 차례 받은 끝에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하자 나발리 측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선관위 측은 나발리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대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4선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평창 겨울올림픽을 집단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조직적인 불법 약물 사용을 이유로 이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불허하자 이 러시아 당국이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막을지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렇지 않겠다고 이 푸틴 대통령이 확인한 겁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에 평창올림픽 집단 거부 여부를 포함해서 IOC 출전 금지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이 집단 거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걸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같은 날 미국의 당국자도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네.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팀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발언이었는데요. 선수단 파견이 이미 결정된 일이냐 아니면 더 생각해 볼 문제냐는 질문에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헨리 대사는 미국 올림픽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서 들은 건 없지만 이는 어떻게 미국인들을 보호할지에 관한 일이라면서 선수단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지역의 석탄 난방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환경보호국이 북부 28개 시 당국에 긴급 공문을 보내서 아직 대체 난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석탄 난방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7일 전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국은 또 공문에서 주민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내도록 하는 게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제대로 난방시설도 없이 겨울을 맞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급히 취해진 겁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왜 주민들의 석탄 난방을 허용하지 않은 건가요?
예,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오염이 심각한 수도 베이징 등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0여만 가구에 대해서 기존의 석탄 난방 대신에 가스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건데요. 하지만 가스관 건설이 늦어지거나 가스 부족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공문에서 이미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는 가격 안정에 신경 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석탄 난방을 금지하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일부 시골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직 가스나 전기 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 석탄 난방 기구가 철거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바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이 안 되는 교실보다는 차라리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교실 밖이 더 따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어린 학생들이 추운 바깥에서 공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달리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고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면서 비판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이 긴급 공문을 내려서 석탄 난방을 다시 허용한 데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당국의 이 석탄 난방 금지가 가스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중국 국가석유회사는 올겨울에 맹추위가 닥친다면 중국은 심각한 천연가스 부족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가석유회사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환경 캠페인이 가스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가스 부족과 운송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에너지 회사들이 천연가스를 더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데 현재 중국의 가스 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가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2위가 한국인데요.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곧 한국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설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자신의 사업협력자에게 대러시아 제재가 풀릴 것이란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엘 프랑켄 상원의원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그리즐리 불곰을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하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위증을 한 혐의로 최근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해서 6일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군요.
네, 한 내부 고불자가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제보한 내용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자신의 전 사업 협력자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조치의 하나로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커밍스 의원이 공화당 소속의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제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플린 전 보좌관이 2015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ACU 전략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와 협력해 중동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플린은 이 사업에 자문을 해줬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해 회사 자문역에서 물러났지만 해당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올해 1월 20일 플린 전 보좌관이 ACU 전략 파트너스의 알렉스 콥슨이라는 사람에게 손전화로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이 해당 문자를 보낸 시각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뒤 딱 11분 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이 취임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콥스 씨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제재는 해제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제재를 풀어줄 것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하지만 플린 전 보좌관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결국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대러시아 제재를 시작했고요. 이후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 대러시아 제재를 풀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맞습니다. 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문제들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러시아 스캔들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이 대러 제재 해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러시아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커밍스 의원에게 제보한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콥센 씨가 플린 전 보좌관이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내부 고발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콥슨 씨는 내부 고발자에게 자신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면서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중동 원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고발자는 또 플린 전 보좌관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끝나면 자신이 참여했던 사업의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플린의 문자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즉각 이 대러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했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내부 고발자는 지난 6월 커밍스 의원 측을 처음 접촉했다는데요. 하지만 커밍스 의원 측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이미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 이양 기간에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대러 이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방수사국 FBI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최근 법정에 나와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공개한 커밍스 의원 측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커밍스 의원 측은 해당 제보를 뮬러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특검 측에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해당 제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커밍스 의원은 트레이 가우디 위원장에게 이 제보를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하자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가우디 위원장 측은 특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해당 제보와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제보에 언급된 알렉스 콥슨 씨와 마이크 플린 전 보좌관 측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미 연방의회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의원이 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 프랑켄 상원의원이 7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I know in my heart that nothing I have done as a senator, nothing. has brought this honor on.
네, 프랭크 의원은 논란이 된 행동은 과거의 일로 상원 의원으로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주 안에 상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인 미네소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의원은 그러면서 이 성추행을 자랑한 사람이 백악관 집무실에 있고 젊은 여성을 수차례 희롱한 후보가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로이 무어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네, 자, 이 프랑켄 의원은 미래 대선 주자로 꼽힐 만큼 이 촉망받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프랑켄 의원은 희극 배우 출신인데요. 하지만 3주 전 한 여성 진행자가 과거에 프랑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켄 의원은 사과를 되풀이했지만 이 프랑켄 의원으로부터 성희롱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섯 번째 여성이 나타나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졌는데요. 소속당인 민주당의 여성 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 프랑켄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죠.
네. 자, 그런데 이 성추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의원이 프랑켄 의원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5일에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이 사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88세인 코니어스 의원은 27선으로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최다선이고요.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성추행 폭로 운동은 원래 미국 영화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문 의혹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와인스틴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오랜 기간 유명 여배우나 회사 직원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추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또 성희롱, 추행, 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났죠.
예, 자, 마침 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는데 이 미투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타임은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 Person of the Year, 올해 인물의 미투 운동을 주도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을 제치고 이들 여성을 침묵을 깬 사람들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자, 이 미투 운동,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캠페인이죠?
맞습니다. 원래 이 타라나 버크라는 여성운동가가 시작한 운동인데요. 미국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씨가 인터넷 트위터에 만든 해시태그 미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밀라노 씨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미투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미투 해시태그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죠?
맞습니다. 해시태그가 등장하자 수많은 글이 올라왔고요. 또 이 글과 해시태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미투 해시태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면면도 흥미로운데요.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당사자인 모니카 루윈스키 씨도 미투 해시태그의 등장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결국은 타임이 올해 이 미투 운동이 미친 영향을 인정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 타임지의 에드워드 펜설탈 편집장은 TV 방송에 나와서 이들 여성의 충격요법적인 행동이 1960년대 이후 미국 문화의 가장 빠른 변화 가운데 하나를 촉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임은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면서 표지 인물로 성추행 폭로 운동에 가담한 영화 배우 애슐리 저드, 우버 직원 수전 파울러 그리고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등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기관인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이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 새로운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지난 7월 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약 700마리의 그리즐리 불곰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네, 이 당시 정부의 결정에 좀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옐로스톤 공원과 인접한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에서 그리즐리 불곰을 트로피 사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트로피 사냥이란 사냥 허가증을 받은 뒤 재미나 과실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또 전리품을 가지는 걸 말하는데요. 과거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그리즐리 불곰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 사냥이나 사람들이 놓은 덫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즐리 불곰이 멸종 위기종의 이름을 올리게 된 1975년 당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리즐리 개체 수는 136마리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가 앞선 결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온 배경은 뭡니까?
네, 지난 8월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의 영향입니다. 항소법원은 그리즐리와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종에서 제외된 그레이트레이크 늑대, 일명 회색 늑대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늑대가 역사적인 서식지를 잃는 것이 앞으로 개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부 당국자들이 좀 더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따라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은 그리즐리 불곰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정이 끼칠 영향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회색 늑대나 그리즐리 불곰은 이 멸종 위기종에 지정된 이후 개체 수가 크게 회복됐다고요?
네, 그래서 정부도 보호종에서 해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편 옐로스톤 공원의 그리즐리 불곰은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됐지만 그 외 미 본토의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호종으로 지정돼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Uptown Girl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얘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멸종해가는 야생 고릴라를 연구 보존하는 데 일생을 바친 다이안 포시 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ve my gorillas the protection they're entitled to. Your gorillas.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서 생활하며 고릴라들과 소통을 하고 멸종 위기를 막은 여성, 바로 다이안 포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다이안 포시는 침팬지를 연구한 제인 구달, 오랑우탄 연구의 비루테 갈디카스와 함께 유인원 3대 여성 연구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네, 이 다이안 포시의 생애를 되돌아보도록 하죠.
네, 다이안 포시는 1932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이안 포시는 어려서부터 동물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의사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예.
학교를 졸업하고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코세어 장애 어린이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다른 세계,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아프리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거기 사는 야생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와의 인연이 시작되는군요.
네. 다이안 포시는 1963년에 돈을 빌려가지고 6주간 직접 아프리카 현지의 유명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예, 그 연구소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당시에 유명한 동물 연구가 루이스와 메리 리키 부부가 운영하는 캠프를 찾아갔습니다. 리키 교수 부부는 인류의 조상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이었죠. 이 리키 교수 부부는 다이안 포시에게 이 마운틴 고릴라 연구가 인류 발달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포시는 멸종에 가는 산악 고릴라를 연구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다이안은 루안다의 밀림지대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야생 고릴라도 보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요.
당연하죠. 그런데 마침 윌키 기금, 윌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다이안 포시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윌키 기금은 그때 이미 침팬지를 연구하는 또 다른 여성 제인 구다를 지원하고 있었죠. 이 다이안 포시는 자이레의 연구 캠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산악 고릴라 사는 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1960년대 이후로 이 종족 간의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소요로 인해서 다이안 포시는 루안다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카리소크 연구센터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18년 동안 이곳은 다이안 포시의 연구의 기지가 됐습니다.
네, 이 그럼 다이안 포시가 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아볼까요?
이 다이안 포시는 여러 해 동안 고릴라의 매일매일 생활을 관찰하고 또 각 개체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선 친해져야 했겠죠. 네, 그래서 고릴라의 소리와 몸짓을 익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조심스러웠죠. 이 다이안은 그곳에서 얻은 가장 큰 보상은 고릴라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The greatest reward I receive from my work with gorillas is having earned their trust. This is a new. 포시는 고릴라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고릴라들의 수, 먹는 것, 좋아하는 환경 등 모든 것을 조사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산악 고릴라가 사나운 동물로 알고 있는데 다이안 포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이 고릴라는 순하고 영리한 동물이라는 거죠. 이 고릴라가 공격적일 때는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교양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특집을 실어서 이 다이앤 포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죠.
맞습니다. 1970년에 이 잡지에는 밥 캠벨이라는 사진 기자를 카리소크 연구센터로 보내서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캠벨 기자는 피너트라 명명된 숫 고릴라가 다이앤 포시의 손을 잡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야말로 야생 고릴라와 인간이 친근하게 접촉을 한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사진을 표지에 실었는데요. 이 사진과 기사로 다이앤 포시의 연구 활동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죠.
예. 자, 그리고 다이앤 포시는 이런 가운데서도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면서요?
네. 1970년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동물학을 공부해서요. 박사학위를 얻었죠. 그 뒤에 르완다 기지로 돌아왔는데 많은 고릴라들이 사냥꾼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돼 있었습니다.
예, 그 사냥꾼들은 무엇 때문에 고릴라를 죽이는 건가요?
돈 때문이죠. 이 고릴라의 머리, 손, 발 이런 것들을 팔면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고릴라를 끓여 먹으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는 일종의 미신 같은 것도 한몫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팔기 위해서 고릴라를 잡는데 고릴라 가족은 누구를 잡으러 오면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럴 때는 이 저항하는 고릴라를 죽이고 이 살아있는 고릴라, 특히 그 아기 고릴라를 이제 잡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릴라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고릴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이 다이앤 포시가 특별히 사랑했던 고릴라가 살해됐다면서요?
네. 이 디지트라고 불리우는 고릴라였습니다. 이 손가락이 몇 개 없는 그런 고릴라여서 이름을 디지트 손가락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지어준 거죠. A great deal of time near me was Digit. And I think it is because he has no peers. 다이앤 포시는 처음 만났을 때 이 디지트가 친구도 없고 외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하고 호기심 많은 고릴라였다고 하는데요. 숲속에서 포시가 글을 쓰고 있으면 디지트는 그 옆에 와서 기대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여러 해 동안 다정하게 지내던 그런 고릴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친구가 무참히 살해가 된 거죠. 이 발견된 디지트의 유해는 연구센터 부근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 묻혔습니다.
네. 자, 그 이 사건 때문에 다이앤 포시가 고릴라 보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군요.
그렇죠. 본래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런 그 고릴라 보호 운동을 더 강하게 하게 된 거죠.
예.
이 디지트가 살해된 다음에 다이앤 포시는 디지트 기금이라는 이 산하 고릴라 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원 기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살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동물 서식지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르완다 관리들의 계획도 반대를 하고요.
예.
또 산하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경비대까지 조직을 해서 이 고릴라 포획용 덫 같은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다 제거를 하고 그랬죠.
예. 당시에 반발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냥꾼들로부터 특히 격렬한 비난과 방해를 받았고요. 르완다 정부 관리들까지 다이앤 포시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땅을 좌지우지한다면서 보호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이앤 포시가 과연 과학자인가 하는 의문까지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이앤 포시가 펴낸 저서도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네. 이 1980년에 다이앤 포시는 캠프를 떠나서 뉴욕주 코넬 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고릴라와의 생활을 기록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983년 안개 속의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당시 세계에는 산악 고릴라가 겨우 200마리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다이앤 포시는 많은 강연과 보호 운동을 벌이고 다시 르완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985년 12월 26일 다이앤 포시는 자신의 캠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연구소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요. 포시는 얼굴을 밀림용 칼로 난자당한 채 숨져 있었습니다.
예. 누가 왜 살해를 한 걸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다이앤 포시의 살해 사건은 그 전모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고릴라 보호 운동에 반대하는 자들의 소행일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포시의 연구 자료를 탐내서 그런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며칠 후에 다이앤 포시는 자신이 사랑하던 고릴라의 유해 부근에 같이 묻혔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녀의 노력이 없었다면 산악 고릴라는 멸종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다이앤 포시 고릴라 국제기금은 지금도 활발한 고릴라 보호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멸종돼가는 야생 고릴라를 연구 보존하는 데 일생을 바친 다이앤 포시 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 보면 남보다 공부를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특별히 애를 쓸 때, 기대 이상의 노력을 보일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이 표현을 직역하면 1마일을 더 갔다인데요. 어떤 목표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are looking to hire someone who will go the extra mile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는 기대 이상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Our business will go the extra mile to keep our customers happy. 저희 업체는 고객 만족을 위해 더 노력합니다. She always goes the extra mile for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를 위해 항상 무언가를 더 베풀어.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오늘은 Go the extra mi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당신이 숨쉴 때마다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11월 29일 북한 문제에 관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같은 회의는 올 들어 아홉 번째입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어느 때보다 고도가 높고 거리가 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불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나를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직후 열렸습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사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군용 원유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안보리의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여러 나라들이 대북 외교 관계와 군사적 유대를 축소하거나 단절하고 있으며 무역 관계도 축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데 충분치 못했습니다. 일부 나라는 유엔 제재를 무시하거나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제 시정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모든 나라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모든 수출, 수입을 단절하며 북한의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중국은 2003년에 했던 것처럼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공급이 중단되자 곧 협상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는 유엔에서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헤일리 대사는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유대를 단절함으로써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는 세계를 더욱 전쟁에 가까이 가도록 하고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침략적 행동 때문이며 북한 정권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세계의 모든 나라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위험한 행로를 되돌릴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헤일리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